3. 이 닫기. 일어서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기. 육체 안에서 살기. 삶의 많은 부분은 불가피하게 단순한 유지 보수로 이루어진다. 물건은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그저 피할 수 없는 퇴보와 쇠락을 늦추는 데 사용한다. 몸이 특히 그렇다. 우리는 몸을 돌보고 관리하며 살아간다. 몸을 씻기고 먹이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고 운동을 시켜주고 쉬게 하며 일을 매일 반복한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는 잘 지낼 수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어진다. 이러한 모든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몸은 고장나고 병에 걸린다. 그러면 더 많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 육체를 지니는 것은 아주 번거롭다. 오늘 아침 나는 이를 닦았다. 이 닦기는 기억할 수 있기 전부터 내 안에 새겨진 무의식적 습관이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는다. 거의인 이유는 때로 매일 이를 닦아야 한다는 순전한 당위성이 억울한 나머지 반항적 10대처럼 방귀를 들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매일 해야 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이를 닦지 않고 그냥 잔다. 그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내 어금니들의 노예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말이다. 우습고 약간은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다. 그러나 내 몸에 끈질긴 요구는 너무 부담스럽고 고대다. 이는 요구가 많다. 물론 내가 노예처럼 내 몸을 돌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몸이 있어서 얻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 샤워할 때 느끼는 따뜻함, 잘 익은 사과의 질감, 오래 산책하며 다리를 쭉 펼 때의 느낌, 올리브유로 마늘을 볶을 때의 향기. 그래서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허락하실 때까지 바삭한 칩을 씹고 싶고 타코를 먹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수많은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믿을 수 있다. 그날 하루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수롭지는 않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 우리의 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몸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관점을 자주 지적받는다. 하나는 몸 없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영혼의 영성을 선호하면서 몸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행위를 감시하는 데만 집중하고 몸을 악의 더러운 근원으로 폄하함으로써 몸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특정 기간, 특정 공동체에 한하여 이는 합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기독교는 몸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체화된 신앙이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처럼 하얀색 주겸 치약으로 이를 닦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분도 우리처럼 매일 몸 관리를 하셨다. 잠을 주무셨고 음식을 드셨고 머리를 빗으셨다. 낮잠을 주무셨고 더러워진 발을 닦으셨다. 금욕적인 비판자들이 그분을 향해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한 것을 보면 분명 길고 훌륭한 저녁을 즐기셨을 것이다. 성경을 보면 육체가 신앙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몸을 입도록 몸 안에서 삶과 기쁨과 한계를 경험하도록 지어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구속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죽을 때 육체는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도 부활하신 후 신비롭게 변화된 그러나 여전히 먹고 마시는 몸으로 나타나셨다. 지금도 그분은 몸을 입고 계신다. 성경이 요청하는 체화된 윤리, 예를 들어 성적 정결함이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는 몸과 몸의 욕구를 경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몸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과 영혼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긴밀하게 얽혀있다. 사도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최초의 이단 중에 더 높은 영적 실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체화된 삶을 기피했던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영지주의에서 이닫기, 샤워하기, 손톱 깎기는 영혼이 순순하게 영적인 삶에만 몰두하는 것을 가로막는 귀찮은 방해물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육체적 일과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응답이다. 내가 닦는 이, 내가 씻는 몸, 내가 깎는 손톱은 인간의 몸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은 창조주가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모든 면에서 참 좋다고 선언하셨다. 몸을 지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육신이 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체화 자체를 구속하셨다. 창세기를 보면 타락 이후 몸을 지니는 일에는 수치심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늘 따라온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들을 보고 몸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숨기 위해 애쓴다. 몸이 있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지만 때로 당혹감을 주기도 한다. 몸을 지니는 것에는 품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이를 닦는다. 입안에 있는 것을 뱉고 치실을 사용하고 잇몸에 낀 팝콘 알갱이를 빼내야 한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 생기는 더 당혹스러운 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피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것을 덮으셨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육체의 아름다움과 경이뿐 아니라 그것의 수치심으로도 들어오셨다. 예수님도 입냄새가 났다. 자다가 오줌을 쌌을 수도 있다. 코 속에는 코딱지가 있고 치열이 고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몸에서 냄새도 났을 것이다. 벌거벗음을 가리셔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닌 삶과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가리지 못했던 몸의 수치, 궁극적으로 죄의 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구히 해결되었다. 기독교의 퇴양인 유대교 신앙은 유쾌하게 때로는 충격적일 정도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독실한 유대인은 화장실을 사용한 뒤에 아셰르 아차르라고 부르는 기도문을 배운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셈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지혜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구멍과 빈틈을 만드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명백하고 잘 알려져 있듯 만약 이것 중 하나라도 파열되거나 막힌다면 누구도 주님 앞에 잠시라도 서거나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셈,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분. 나는 이 기도문을 사랑한다. 당혹스럽고 살짝 불편할 정도로 생생하기는 하지만 유대교의 이 축복 기도문은 대담하고 아름답다. 기도문은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평범하고 재미없고 지저분한 부분에까지 친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하루 중 가장 품위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인간이 되심으로써 체화된 인간성을 발끝까지 완벽하게 껴안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몸을 돌보는 것은 예배나 제자도 같은 진짜 일을 위해 의미 없이 하는 당위적 관리가 아니다. 그 대신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이 작은 임무는 신비하게도 육신이 되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을 훌륭하게 만드셨고 세포와 근육과 조직과 치아 안에서 또 그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체화된 고백으로서 행해진다. 대체로 나는 신학교가 너무 재미있었다. 나는 교리나 신학 공부를 아주 좋아한다. 특히 친구랑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진지한 신학 논쟁을 즐긴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1차적으로 바른 개념을 찾아가는 머릿속 탐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이다. 나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머리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하위 문화 안에서 살고 있었다. 일종의 우리끼리 똑똑한 하위 문화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 근처 주유소에서 일하는 남자는 종종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었다. 탁월한 정신을 지닌 이들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선물이었지만 나는 오직 머리가 요구하는 종류의 기독교에만 끌린다는 것을 느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둔 한 가족을 만났다. 그 딸은 말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한 그녀의 두뇌는 생각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 어린 소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궁금했다.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단순히 인지적 신앙, 지적으로 바르게 믿는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교리나 엄밀한 지적 추구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신학적 엄밀성의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정신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 작동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복음을 머리만이 아닌 나의 몸으로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젊은 신학생이던 당시의 나에게 기독교가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누군가 물었다면 분명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창조, 성육신, 부활 안에 뿌리내린 몸의 신학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테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순히 교리의 또 다른 요점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내 몸을 통해 훈련해야 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예배의 처소가 되는지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실천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친구들을 따라 집에서 북쪽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작은 성공회 교회에 참석하곤 했다. 그 교회의 예배는 줄지어 걷기, 앉기, 걷기, 일어서기, 무릎 꿇기, 먹기, 성호 긋기, 소리 내서 읽기, 고개 숙이기 등 움직임이 많았다. 나는 체화된 신앙을 갈망해 왔었고 이 교회는 일종의 영적 필라테스 교실처럼 느껴졌다. 매슈 리 앤더슨은 그의 책 질그릇에서 농구 선수들이 반복 훈련으로 몸을 단련하듯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리 눈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공동체적 맥락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연습은 전 인격 곧 몸과 영혼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주장한다. 저녁을 먹을 때 우리 가족은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막내딸은 멜로디를 따라 크게 옹알거리며 기쁨을 표현하곤 했다. 딸은 그것을 무척 좋아했다. 때로는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나 이도, 나 이도. 내가 기도해도 돼요? 아이는 우리가 하는 말의 의미나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적어도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아이의 몸은 알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노래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을 훈련하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이 아이가 이성을 사용해 풍성한 신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의 교리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도 이 아이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몸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노래할 수 있다. 아이는 예배 안에서 훈련되고 있다. 우리의 몸은 매일 특정한 종착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 몸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준다. 우리 문화에는 이에 관한 메시지가 넘친다. 음란물과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광고의 급증은 우리나 다른 이들의 몸을 1차적으로 정복이나 쾌락의 수단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몸이 원래 사용하기 위한 혹은 남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니면 반대로 숭배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만약 교회가 우리 몸의 존재 이유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문화가 가르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이라는 좋은 선물을 돌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복음, 다른 몸의 예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 아닌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몸은 완벽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약해지고 노화해가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크림과 보톡스와 수술에 끝없는 시간과 돈을 쓸 것이다. 아니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러한 선택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육신을 잘 돌보라는 부르심을 위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음으로써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체화된 예전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배운다. 우리 몸은 예배를 위한 수단이다. 몸을 남용하는 스캔들, 예를 들어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우리가 몸이나 성을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의도된 성스러운 물체인 우리의 몸이 도리어 신성 모독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성, 젊음,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거짓 신을 경배하는 데 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낡아빠진 독단적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성스러운 물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체를 그것의 아름답고 숭고한 목적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성적인 죄가 스캔들이 되는 이유는 사도들이 숙기 없고 고지식하거나 몸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재미있는 무리에 가까웠다. 우리의 피부와 근육, 손과 발이 어떤 성찬식 성배나 세례반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몸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거짓된 예배를 위해 몸을 사용하는 일은 성찬식에서 사용해야 할 빵과 포도주를 위카, 현대 주술과 기독교를 혼합한 이단. 그 의례에서 사용하는 것 같이 거룩한 것을 남용하는 일이다. 이와 비슷하게 몸을 소홀히 여기거나 얼굴만 쳐다보면서 주근깨 수차를 세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몸을 폄하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오래된 대성당보다 더 경이로운 예배 공간이자 거룩한 장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랜드 캐니언이나 시스티나 예배당을 앞에 두고 한눈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즉 회중 예배에서 손을 올리거나 노래를 부르고 무릎을 꿇을 때, 혹은 평범한 일상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뛰어오르고 등산을 하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정원에 흙을 파낼 때, 그것은 장엄한 대성당이 그것을 설계한 건축가의 꿈대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속한 전통에서는 성배가 깨지거나 재단포가 찢어졌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땅에 묻거나 태운다. 성찬식에서 사용한 와인이 남으면 마시거나 땅에 붙지 절대로 싱크대에 버리지 않는다. 이것들은 성스럽고 구별된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소하고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포함해 몸을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몸을 예배의 거룩한 부분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한의 이야기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직접 시연해 봐야 한다. 그는 특별히 세례와 성찬식을 예로 드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시연한다는 것이다. 하워워스는 이렇게 쓴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야기를 바르게 듣고 듣고 난 뒤에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자세와 몸짓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에 엎드리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나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법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의 제도로서 기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몸을 구부리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기도의 몸짓과 자세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참으로 몸짓이 기도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참혹하게도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었다. 언제나 술술 나오던 말들이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그 해에 나는 원치 않게 이사를 했고 가까운 친구와 절교했으며 엄마가 된다는 희망이 고통스럽게 지연되는 일을 겪었다. 상처받고 슬픔에 잠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내 안의 깊은 곳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언어는 나뭇가지에 슬프게 걸려있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생명력이 없었고 갇혀서 절뚝거리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몸으로 그리고 몸을 통해 드리는 말 없는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 되어주었다. 단어를 찾을 순 없지만 무릎을 꿇을 수는 있었다. 무릎을 꿇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자복했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말로 규정되지 않는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육신의 갈망이었다. 손과 무릎과 눈물과 위를 바라보는 눈을 통해 나는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몸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나의 몸은 기도를 이끌었고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종국에는 나의 언어까지도 기도 안으로 이끌었다. 사제로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역 중 하나는 신방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우리는 함께 가서 방마다 돌아다니며 그곳에 맞는 특정한 예전을 사용해 기도를 한다. 동료 사제인 피터는 몇 차례 신방을 인도했다. 그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축복하기 위해 들어설 때면 모두를 바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약간 불편해서일 수도 있다. 기도하려고 친구들과 단체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이 그리 자주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몸을 기울여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가장 겸손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는 화장실 거울에 성유를 바르고 사람들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몸을 세상이 만든 범주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를 따라 보기를 기도한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몸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들을 세세히 따져보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선물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몸, 그분이 사랑하시며 언젠가 구속하셔서 온전케 하실 그 몸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피터는 화장실 거울을 축복할 때 어린 딸을 둔 아버지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 하나님이 딸들을 바라보듯 자신을 볼 수 있기를,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자유케 된 이들의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회중 예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훈련, 즉 무릎 꿇기, 노래 부르기, 먹고 마시기, 일어서기, 손들기, 몸짓으로 표현하기는 평범한 하루 동안 화장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도 계속된다. 매주 예배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식탁으로, 욕조로, 밤마다 이불 속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동일한 몸이다.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으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그것이 축복의 행위이기를 바란다. 거기서 나는 내가 닦고 있는 그 이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고 나의 몸은 나의 영혼과 분리될 수 없으며 둘 다 보살핌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나의 몸은 구속과 영원한 예배를 위해 영원히 뛰놀고 점프하고 빙빙 돌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춤추고 노래하고 씹고 맛보는 것을 위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내 이는 영원히 있을 테고 영원히 선할 것이다. 이를 닦을 때 나는 언젠가 불가피하게 내 몸을 장악할 죽음과 혼란을 가장 작은 방식으로 밀어낸다. 나는 먼지를 털어내는 먼지다. 그러나 나는 먼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과 그 안으로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육체의 타락성에 맞서 싸울 것이다. 나는 내 몸이 거룩하며 그것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의 몸을 돌보는 일은 거룩한 행위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내 몸이 모든 깨어짐 속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언젠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진리를 붙들 것이다. 그렇기에 이 닦기는 비언어적 기도, 장차 올 소망을 붙드는 예배의 행위이다. 영광의 작은 맛보기인 민트향 나는 내 숨결.